1328페이지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의 불과 표백의 잿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어떤 골목을 지나가는데요.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피해 있었는데, 지나가고 피해 있었는데, 갑자기 오더니만 제 앞에서 차를 세웠더니 운전자가 내리는 것입니다. 내리더니만 가게 안으로 운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멍하니 있다가, 아, 물건을 가지고 들어갔겠지 하면서 잠시 기다리는데 운전자가 나오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게 안에서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저기 차를 이렇게 주차하시면 다른 차가 못 지나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니만 옆으로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옆에는 손수레 한 대도 겨우 지나갈 만한 정도의 공간밖에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차를 도로 거의 가운데 비슷하게 이렇게 주차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보세요 저 차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공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나오면서 저에게 이쪽인데 차를 왜 끌고 들어오냐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덜 성화되었으면 그분과 그래서 싸웠을 겁니다. 조금 성화되었기 때문에 말았죠.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 즐겨 쓰는 속담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예, 속담, 아, 예.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 아까 막 방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적반하장, 예, 적반하장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실패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끝까지 자기 의만 내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말라기서 2장과 3장의 말, 이 말씀이 바로 이 적반하장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요. 어떻게 화를 내냐면요.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17절, 2장 17절 이야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악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결론 짓기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가 선보다 악을 선호하는 그런 악한 신이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사랑하는 하나님, 대체 하나님께서 정의는 정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불만 바로 적반하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불만하는 것이 그게 진실입니까? 사실 이들이 불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악을 사랑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섬기던 이 사람들이 이처럼 진실을 왜곡하게 되었을까? 지금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들은 현실에 대한 실망과 삶의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멍들게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들을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회복시켜줄 그런 은혜들 이것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민생고 그런 민생고에 지쳐서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뜻든 기대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돌아오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거처인 성전을 우리가 지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솔로몬의 성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주변 민족들과 유다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협박과 공갈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막연히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생활고에 찌든 이들의 마음에는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불어 조금씩 그들의 신앙도 멍들어가고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내팽개치거나 방치하는 신은 그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매정한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방치하는 매정한 하나님 매정한 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여호와는 악한 신이다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서슴없이 그 말을 내뱉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런 말을 하는 유다 사람들이 이해는 갑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들의 고통과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이 이해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고통의 세월이 무거워서 너무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면 여러분 상황이 더 나아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미분 속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에는 이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불만 앞에 불만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이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은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과 같지 않으며 고난은 바로 가면을 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쓴 사람 그 가면을 쓴 사람, 그 사람의 실체는 그 가면이 실체입니까? 그 가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실체입니까? 가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실체입니다. 바로 고난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 안에는 바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 동안에 견고하고 꿋꿋한 모습으로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한번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인데요, 제가 찾아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볼 때 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임하신다고 하시냐면요, 갑자기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는 날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항상 재난과 어떤 파멸과 심판과 함께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기 너희의 구하는 바 또 너희의 사모하는 바라는 표현에서 이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사모하는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냐면요, 지금 계속되는 외세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힘이 있는 강력한 메시아,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메시아,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는 지금 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17절에 이들이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요,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어떤 메시아입니까?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불은요, 흔히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불은요, 어떤 불이냐면요, 정화의 불입니다. 연단의 불입니다. 깨끗하게 불순물을 걸러내는 불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중동지방을 가면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가면 지금도 길거리에는요, 은장색들을 만나게 된답니다. 그들은 서방의 여행객들이 추구한 그 주화를 가지고요, 일용용광로에 녹여서 그래서 은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여행객들에게 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주화나 광물을 용광로에 넣은 다음에는 계속 은 도가니를 바라보면서 찌꺼기를 꺼내고 또 들여다보면서 찌꺼기를 꺼내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왜 자꾸 그것을 들여다봅니까? 라고 말하면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은에서 나온 찌꺼기가 다 없어지고 순수한 은만 남으면 그게 자기의 얼굴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친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바로 정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것처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불순물을 걸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하는 자의 불입니다. 심판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연단의 불입니다. 성도를 깨끗하게 재련하기 위한 정화의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비누가 나오기 전에는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잿물로 빨래를 빨았습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요, 그 잿물이 시꺼멓습니다. 뭐, 구무틱틱한데, 그것을 가지고 하얀 천에 뿌리면요, 그 천이 처음에는 더러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더럽히려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깨끗하고 더 하얗게 하기 위해서 그 잿물을 뿌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은혜는 3절과 4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이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 하나님이 충분히 고통스러운 그들을 그냥 놓아두고 있는 이 기간, 그 기간이 뭐라는 것입니까?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연단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도들의 삶의 기간, 이 기간은 근본적으로 연단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을 얻습니다. 중생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그게 모든 것이 끝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있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연단되어져가는 삶, 거룩해져가야 되는 삶, 바로 성화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깨끗해졌을 때, 우리가 깨끗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요,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가 형식화되고 범패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물이 어떤 재물을 드리게 되었습니까? 말라게 보면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게 되면 가장 먼저 예배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늘 재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인색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약처럼, 오늘 본문에처럼, 말씀처럼 우리 저는 것, 병든 것은 아닐 테지만 그와 똑같은 자세로 헌금도 하게 되고요. 똑같은 자세로 헌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쓰고 남은 것,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것, 그것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정화하고 연단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정화하고 전불로 씻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창조사에게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그때처럼 하나님을 온 인격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서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기간,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참된 예배자로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회복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삐뚤어져 있는 그 시각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 하는 것과 다른 메시아, 다른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재물로 회복하시는 것은 그들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 섬기고 나아지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에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을 더 높여주고 더 세워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내가 의로운 재물과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그런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인데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너희 야곱의 자손들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회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느냐? 저기에 너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뭡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여호와, 나는 처음과 나중이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불과 재물로 씻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완전한, 완전히 회복된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변하는 인생들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대드는 그 인생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은요, 야곱의 후손과 레위 자손들에게는 분명히 은혜입니다. 은혜. 이들을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누가요? 바로 야곱의 후손과 레위 자손들. 이들이 누구냐면요, 그 고난의 시기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 바로 회복된 예배를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바로 하나님의 오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특히 경건의 모양을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은,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알곡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축복의 시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가라지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시간인 것처럼 주님의 오심은 심판하러 오심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지금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제사장들입니다.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술이나 무당들을 의미하는 말로 혼합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기독교인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정신과 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본받지 말아야 할 그 정신, 그 정신과 기독교 사상을, 이 가치관을 섞어 놓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기독교는 가장 인격적인 주님을 마술적이고 수술적인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부분들을 다 빼앗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가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라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바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일삼고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역질난다고 하시는 그런 가정한 사람들입니다. 생활이 성결하지 않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하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의 제사장들, 성도들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고의로 아내를 버렸습니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 풍분의 싹세대에 억울하게 하는 사람, 또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점쟁이처럼 마술적인 종교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거짓맹세와 풍풀의 사슬을 떼어먹는 못된 고용주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수상적인 무엇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을 성도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양면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양과 염소 구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의 연단의 불과 표백의 진물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더욱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져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찬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 다른 시간관, 다른 욕구들로 삶을 채우고 주님이 내 욕구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타성에 쫓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라지로 분류되어서 그렇게 심판 가운데, 그 가운데 놓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3절의 말씀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4절의 말씀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비록 견뎌가는 분과 같이 그 전문과 같이 내게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에 우리는 감격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재 삶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지쳐 계십니까? 고난은 가면을 쓴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시간들은 연단의 시간들입니다. 나를 모세처럼 온유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힘을 내십시다.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찬양을 드립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확연하게 깨닫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확연해지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진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